이 저녁에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은 충북 정평군에 있는 정평 언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현일 목사님 교육부에서 저와 함께 섬기고 있고 또 함께 또 학교 다니면서 교제를 나눈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저녁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거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야곱이 오늘 씨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다시 이제 형과 만나는 과정에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얍복 나루에서 24절에 나온 대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되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잘 배워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강의를 이렇게 하면 자세히 할 텐데 저는 이제 나그네처럼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목사니까 오늘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이중적 방법. 제가 멋지게 썼지만 사실 칼빈의 주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중적으로 다루신다고 칼빈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다가 본 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제가 저도 뭐 증평에 처음 가서 이제 살지만 늘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신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 하는 것을 전할 때 저도 힘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험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들이 있거나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고난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늘 여기 이제 씨름한다는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싸운다, 다툰다 이런 의미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갑자기 씨름판을 벌리신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삿발을 이렇게 묶고 여러분의 허리춤을 잡고 지금 씨름을 하러 계신다는 거죠. 적어도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의 과거의 일이지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 받으시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랑 만나서 나와 씨름하신다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만나주시듯 여러분을 만나주시듯 야곱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다룰 때는 이렇게 다룬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오늘도 늘 그분과 같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는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씨름을 할 때 가만히 붙잡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이기려고 했을까요? 저희 늦둥이가 5살인데 제가 이제 같이 놀아달라고 하거죠. 밥 먹고 교회 가려고 하면 아빠 블록 만들었죠. 오늘 집에 있어. 조금 어릴 때는 그냥 나왔는데 5살이 되니까 이게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주고 또 5살쯤 되니까 이게 스킨십 하면 너무 좋아요. 같이 붙들고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웃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씨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서 내동댕이 칠까요? 뭐 그런 아버지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서 폼은 잡아주고 질듯하면서 그때 제가 이겨버리면 애기는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아빠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더 센데. 근데 딱 잡고 하다가 다시 자기 쪽으로 딱 움직여주면 자기가 이겼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중학생 딸은 안 통합니다. 제가 눈치를 봐야 되고 고등학생 아들은 조금 그래도 철이 들었는지 제가 뭐 야단도 치면서 또 이렇게 달래면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죠. 이 아이와 씨름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셔요. 분명히 싸우시는 거예요. 경쟁하시고 어쩌면 이 야곱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씨름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지금 야곱과 싸움하는 이 대상, 상대는 24절에 보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26절에 보면은 야곱은 이 사람에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축복은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겼다는 거예요. 또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씨름에 딱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중보자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의 의미를 썼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상태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싸워 이겼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그 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중적으로 다루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씨름은 굉장히 정직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과 힘이 맞서고 기술과 기술이 맞으니까 꼼수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승부가 납니다. 근데 오늘 씨름은 사실 전혀 씨름의 모양만 갖췄지 하나님과 사람 힘과 힘이 맞습니까? 기술과 기술이 맞습니까? 또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씨름을 단판 승부 거의 한 1분, 2분 아니 몇 초면 끝나는 그러한 씨름인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좀 상식을 좀 뛰어넘는 현장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려고 하면 0.1초? 아니 그냥 탁 내동댕이 치면 금방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술을 걸면 바로 끝입니다. 전지전능, 거룩, 지혜, 공의, 인자, 진실, 무한, 무궁, 불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싹 기술 한번 걸면 우리는 바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가 돼주시고 또 오랫동안 살을 맞대고 잡아주시고 씨름을 해주시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져주셨다는 거예요. 저만 놀랄게요. 져주신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너가 이겼다라고 해주신 거거든요.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척하면서 너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나 가야 되는데 라고 너가 나한테 뭘 원하니?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그를 축복하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편에서는 뭘 쟁취하고 승리를 얻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고 하는 어떤 나의 편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져주셨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데도 자기의 힘과 기술을 쓰지 않고 야곱을 이겼다고까지 칭찬해 주시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씨름장에 씨름을 해오시는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나타나셔서 야 너의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씨름이라고 하는 그런 또 밤새도록 시간을 내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이중적이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겹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딱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깊다는 거죠. 그분을 대하면 대할수록 굉장히 새로움이 오죠.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한 면으로만 몰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면이 아니라 두 면, 세 면,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하면 겹겹의 지혜가 있는데 겹겹의 지혜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눈이 앞만 보니까 이면만 보고 내 상황이 이러면 이 상황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냥 이제 그런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이중적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다양하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씨름하실 야곱과 씨름하실 때 양손을 잡으십니다. 한 손으로는 야곱을 이기려고 야곱을 흔드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른 손으로는 야곱이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한 손으로는 야곱을 그냥 내동동이 칠 것처럼 아주 강하고 무섭게 그를 대하시지만 더 큰 힘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고 버틸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를 이기도록 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시는데 동시에 항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셔요. 우리를 대적하실 때 사용하는 힘보다 더 큰 저항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손으로 우리를 공격하시고 다른 손으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지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대적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를 승리하실 수 있는 승리자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가볍게 대적하시면서도 무적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붙드심 때문에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승리자라는 영예를 취한 게 아니라 너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영예와 그 영광을 야곱에게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멋있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그 양손, 한 손으로는 시험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어떤 고난, 어려움 이런 것으로 우리를 흔드실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조차도 연단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지만 더 강한 손으로 더 강한 힘과 은혜로써 우리를 붙드셔서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셔서 그런 붙드시는 하나님 자신이 나 대단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바로 승리자다. 너가 나를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낮춰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물러나시고 마땅히 자기에게 돌려야 할 영예를 우리에게까지 돌려주셔서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대하심,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너무나 은밀하고 깊었다라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우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풍을 만날 때 섬뜩 놀라지만 그 역풍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깨달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자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그런 표현을 하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정답인데 우리에게 잘 다가오진 않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이중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네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예와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야 되고 또 야곱의 인생이 120년 동안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험악한 인생 120년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험악한 인생. 뭐 이제 가면 조금 있으면 야곱은 자기 자식들이 분열돼가지고 형들이 동생을 파는 자기가 가장 살아가는 요셉을 잃어버려야 되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동안 가슴에 한을 품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은 것이 얼마나 평생 한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형들이 팔았거든요. 형들이 자기 자식을 팔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아마 쓰러져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만날 뿐 아니라 그 열두 아들이라고 하는 열두 아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상속받은 열두 아들이기 때문에 이 열두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 교회를 이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연합과 일치를 가져야 되는 열두 아들인데 자기의 아들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큰 비극과 사건들을 보죠. 그리고 그런 모든 일 속에서 또 뭐 이렇게 그런 앞으로의 당할 일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니까 아 이때 이랬네 이때 이랬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당장 내일 내년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있고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자식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다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야곱은 그 일을 겪기 이전에 야곱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신부터 받았습니까? 너는 이겼다라는 확신부터 받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제 자식이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 자식이 제 자식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아니 총리가 됐지만 혹시 총리가 돼서 제가 죽으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너무 멋진 모습으로 끝나니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각의 여지를 해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전에 어떤 먼저 확신부터 주십니까?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긴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겼다는 증거로서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양손으로 너를 붙들었고 살을 맞대고 너에게 이런 씨름을 했지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가 세상을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영예를 주신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현실에서 승리자로서 살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리자라는 그런 확신과 다짐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승리자입니다. 이런 인정을 해주진 않죠. 그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내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전도도 해야지 또 이렇게 말씀도 읽어야지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애들이 말 안 들면 큰 소리 나오고 다음날 남편이 좀 늦게 오면 막 이렇게 하고 직장 갔는데 막 상사가 힘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고 또 이렇게 취업 준비는 해야 되고 다시 한 주간 내내 그냥 인상이 구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누구누구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누가 승리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승리자라고 듣고 고개는 끄덕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현실은 우리를 승리자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현실이에요. 야곱도 승리자라고 하나님을 네가 이겼다. 얼마나 영예스러운 그런 칭찬입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120년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고통의 연속입니까? 한숨의 연속입니까? 눈물의 연속입니까?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무슨 생전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 간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 현실이 그런 현실이어도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이중적으로 다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아도 다시 현실을 만나는 순간 그 은혜가 잊혀지고 깨달아지지 않고 잘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야곱의 허벅지 다리를 부러뜨려버린 거예요. 그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 막 이렇게 달려다닐 수 있나요? 아주 재활을 오래 해야 됩니다. 고관절 여기가 부러지면 힘들어요. 굉장히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고. 야곱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때인데 한 40, 50대 되고 정말 여러분도 아마 그러기는 싫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다리 하나 부러져서 간다. 여러분도 아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저도 좀 그러기는 싫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기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다리가 부러져서 갔어요. 사람들은 아유 교회 다니더니 저 이상하게 됐네. 아유 하나님 믿는다는데 야,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좀 이상한가 봐. 우리가 현실에서 듣는 얘기잖아요. 왜 네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신다냐.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그랬어. 그런 어떤 숱한 유혹과 그런 왜곡된 그런 사실들 앞에 또 우리 마음은 힘들죠. 아니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왠지 증명할 길은 없고 부인하고 싶은데 왠지 얼굴이 굳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야곱에게 있는 그 허벅지 다리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그 상황은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에요. 그 다리를 보고 아유 하나님 다리라도 좀 안 아프게 해주시지 이게 아니라 이 다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라는 그 표시를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쩔뚝거림은 불편하고 남들 보기에 덜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라는 그 표시와 흔적을 이름과 함께 몸에 지니도록 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이겼다고는 그 승리를 자기가 이긴 것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했다고 자랑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기 몸에 있는 그런 불편함을 보면서 철저히 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허벅지 관절의 그 불편함 때문에 절뚝거리기는 하지만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흔드셔도 더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좀 나의 믿음을 이렇게 연단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고난의 형태로 내게 무언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막아서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 흔적과 그 증거를 몸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잊어먹거든요. 너무 잘 잊어먹어요. 우리는 감사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하는 존재죠. 큰 돈이 들어오거나 큰 일이 일어나야만 겨우 감사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인류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데 그런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야곱에게 너무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런 몸의 흔적을 불편하지만 쩔뚝거림이지만 그걸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자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 몸의 흔적이죠. 우리도 나가면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흔적을 지울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흔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흔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현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씨름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내려오시진 않지만 아마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내일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씨름판일 겁니다. 주님이 나오시진 않지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중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중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르게도 말합니다. 역대하 25장 8절에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 욥기 5장 18절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굉장히 그냥 패배는 없고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냥 순풍에 돗달고 그냥 가는 형통을 요구하시지 왜 돕기도 하시다가 패하게도 하시는지 왜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시는지 우리는 그 아픔과 그 상함과 그 패배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랬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라는 방식으로 또는 상담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프게 하는 분이 아니죠. 계속 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더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우리를 돕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묵상,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 깨닫는다고 끝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죠.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달, 매년 계속적으로 깨달아서 아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까지 돼야 되는데 아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세상으로 기울여져 있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편 15편 1절에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시편 16편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선이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그 시험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16편 이 찬송가를 헌금송으로 부르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좀 화를 잘 내요. 시골 분들이 좀 졸기도 하고 또 어린애들도 아직 미숙해서 벨직 신앙고백서 여기 썼던데 작년 한해 벨직 신앙고백서 가르쳤다가 어떤 송도가 안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겨우 달래가지고 빨리 끝냈어요. 연약하죠. 아직. 그러니까 그 시편 16편에 그 찬송이 뭡니까? 송도는 존귀한 자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 전에 그 찬송을 불러서 마음을 이게 아 송도는 존귀한 자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시다. 뭐 다양하시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중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많은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현실과 상황이 다양하고 나에게는 심하고 저 사람에게는 덜 심하고 나에게는 아프고 저 사람에게는 덜 심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씨름판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늘 한 손으로 고난이 있지만 다른 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그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씨름판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 채로 아픔을 달고 지냅니다. 여러분도 그런 현실을 마주하다가 실직할 수도 또는 감봉될 수도 또는 이게 승진이 막히기도 또는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질 수도 또 어떤 아픔들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승리자인데 승리자인 것을 알게 하는 과정일 수 있고 승리자라는 영광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리시려는 그런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내리치시더라도 전력을 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알므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을 때 그런 모든 고난과 현실 앞에서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에 연달한 사람이 되겠죠.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늘 후회만 하던 성도가 이제 그런 고난 앞에서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속으로 두렵지만 저도 3박 4일 교직자 수련회 갔다 와서 참 기쁘게 왔는데 오자마자 세 가지 일이 터집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고 또 노예 목사님이 와서 막 민감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성도의 자녀가 주일 저녁은 안 나오고 오전만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제 마음이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막 뭔가 밀려오는 그 속에서 그 부여잡고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연약한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셔서. 왜 연약한 가장으로 우리 자녀들과 아내를 돌보게 하셔서. 이 연약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셔서 하시는가. 근데 우리는 그 연약함이 늘 핑계고 우리가 닥치는 그런 고난과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이 현실이 늘 핑계가 되지만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연약함에 몰입할 게 아니라 그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중적으로 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묵상함으로 그 연약한 현실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이 얘기를 듣는 그날 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지나 보면 그 두려운 현실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두려운 현실은 막상 만나보면 크지 않아요. 현실을 대해보면 두려움 같지만 그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나니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것을 붙들고 그 현실에 가보면 현실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 믿음의 증인들이 증명하면서 살아냈어요.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은 현실이 내일 펼쳐질 것이고 그런 가정과 학교와 미래와 직장을 내일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직장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사라지고 갑자기 내일 그냥 무슨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전화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8장 말씀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긴 자인데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긴 자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이겼다고 나중에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바울이 말하는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은 바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바울은 멋진 말만 하고 있어요. 멋진 말만 하고 있어요. 너무 기가 죽죠. 돌에 맞아 쫓겨났는데 또 그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광장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얘기를 하고 칼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경험하는 현실은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라는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넉넉히 이긴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무엇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손을 붙입니다. 오늘 부부끼리 집에 가셔서 한번 씨름을 하십시오. 자녀들하고 한번 씨름을 해보십시오. 어깨를 한번 맞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몸에 밀착시켜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듭니다. 이게 웬만해져서는 삿바가 안 풀려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절대 삿바를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꼿꼿이 붙들고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분은 그리고 붙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연약함들,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그 연약함이 뭔지 한 번씩 써보시고 그것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 다음날 그 성도하고 상담을,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하는 그 성도의 상담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확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런 하나님과 내가 한 주간 살아냈구나,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경배와 찬송을 힘차게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핑계가 되고 주저함이 되고 도망치고 참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인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고 그렇게 붙들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물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참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나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겸손히 손을 내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이 목적하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